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삼일체 교리,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 내용인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삼위의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알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인지한다.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를 믿도록 인도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성경 증거 구절들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만 몇몇 성경 증거 구절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로 한다. 또한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위격 이상의 신적 위격들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은 물 가운데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아들 위에 내려왔다. 모든 신자들의 세례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양식을 제정하셨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선언하셨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한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이 교리가 훨씬 넘어 전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무와 사역에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라고 불리워지고 이들은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워지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워진다. 성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래로 오늘까지 정통교부들이 공정하게 정죄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말시온과 마니교와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와 바울과 아리우스 등에 대항하여 항상 참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곧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인다. 이는 초기 교부들에 의해 합의 일치된 바와 같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9항의 고백에서 벨직신앙고백서가 고백을 한 이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대로 긴 내용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벨직신앙고백서 제9항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개미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설명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파악되는 존재가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야말로 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과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인간의 이성과 통찰과 경험으로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된 신자는 진리는 우리의 통찰과 이해와 경험 그 너머에 존재하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을 믿습니다. 개혁된 신자들 역시도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와 삼위 하나님 각 위의 사역으로부터 알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이것을 인지한다고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교리를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교리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을 의심하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신자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는 점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밝히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구절들은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 가운데 신중하게 두 군데의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은 책 3장 22절에 각각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장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이상의 신적 위격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수와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같이 한 구절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라는 복수와 형상이라는 단수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 안에 복수의 위격들이 존재하고 계심을 명백히 계시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로 우리라고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몇 위로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는 두 명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다섯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라고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수적 위격이 자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면서는 이 복수의 위격이 구체적으로 셋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다소 불분명했던 구약의 증거들에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이어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자에게 임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 한 문장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도 이름은 단수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복수인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하나님의 복수의 위격을 이렇게 분명하게 삼위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삼위에 대한 증거를 성령 지극히 높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셋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1시 예배 때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던 것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고백서는 비록 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 너머에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이 교리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 교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나 불신을 갖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듯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침내 배우게 될 때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질 것이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즐기게 될 날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비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완전하게 다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침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채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 우리의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무와 사역에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라고 불리워지고, 아들은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워지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워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견인의 대상으로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위 가운데 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구속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 죄 가운데 살고 이 죄로부터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표하게 되는 것이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인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삼위의 셋째 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분으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서는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창조주로,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성화주라고 구별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위의 경륜적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 위의 사역은 다른 위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공유되고 연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이렇게 경륜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래로 오늘까지 정통교부들이 공정하게 정죄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말시온과 마니교와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와 사모사타의 바울과 아리우스 등에 대항하여 항상 참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져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이 여러 이단들로부터 굳건히 지켜온 것으로 참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가 처음 생겨나던 그 시대부터 마귀는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진리를 교란시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성경과 교리에 정통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리를 투철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희 같은 인간이 제2의 보혜사다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가르쳤길래 지가 제2의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무슨 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을 짓거리는 늙은이의 말에 수십만 명이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버리고 자기 신앙들을 배도하고 이단으로 넘어가냐 이거죠. 뭘 가르쳤길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통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결국 창궐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직통계시, 신사도주의 다 넘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무슬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일신론을 믿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우리와 근본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통해서 이들은 상호 친교를 원하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된 교회는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이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일신론을 믿는 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다른 이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시온은 2세기에 나타나 활동했던 종파인데 마르시온이 창시자입니다. 그들은 주 150년경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마르시온은 구약의 신은 벌을 주는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구약의 신과 전혀 다른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약의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의 책들 가운데서도 구약과 연관된 책들은 전부 다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만 재편집해서 이것을 받아들였고 바울 서신 중에는 10개의 서신만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시온파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교는 주후 3세기에 살았던 마니가 창시한 이단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인인데 자신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두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는데 인간은 영을 더 중시하면서 인간도 영을 더 중시하면서 인간의 육체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영주주의와 아주 흡사한 영은 선한 것, 육은 더러운 것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한 것이 마니교였습니다. 그 마니는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라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기 전에 바로 이 마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프락세아스는 역시 주 3세기 초에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최초의 이단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벨리우스 역시 양태론을 주장한 자로 그 역시 주 3세기에 존재했던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영속적으로 다른 양태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즉 한 분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입법자로, 다음에는 구속자로, 다음에는 생명을 주신 분으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3세기 안디옥의 목사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적으로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단순한 그냥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인격에 완전히 침투하셨다고 침투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점점 그가 신이 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양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신이 떠나가셨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오직 인간 예수임을 주장하면서 이후에 더 많은 이단들을 출몰하게 만든 토대를 제공한 자가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아리우스는 고대 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이고, 그러니까 성자를 성부의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이고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성자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 오신 구주로 믿지 않고 인류의 해방자로,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혁명가로만 가르쳤습니다. 흡사 이 시대의 자유주의나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과 동일한 이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 아리우스였습니다. 개혁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모든 이단들을 배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밝히는 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곧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인다. 이는 초기 교부들에 의해 합의 일치된 바와 같다라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이단적인 교리에 대항하고 교부들과 초대교회 때부터 지지되어 오던 삼위일체의 정통교리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옹호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서의 근거에서 우리도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와 이슬람하고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시 합치려고 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종교가 다 통합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일은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삼위일체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고 지옥 백성이 되겠다는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한국 교회를 좀먹어 들어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결국 이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에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는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면서 모든 비진리와 이단과 거짓 종교들과 구별된 성경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피로써 이 고백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희박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교리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굳은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